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쪼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시고 또 안위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소망과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내용이 담긴 그 성경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매우 특이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길어요. 제가 오늘은 그 모든 본문을 다 다룰 순 없고 중간중간을 짚어가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내에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이제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만 드러나는 아주 예수님의 특징적인 묘사인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7가지 예수님의 자기선언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숫자죠? 예,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7을 참 좋아하죠. 성경에도 7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7가지 자기선언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7가지 기적도 나옵니다. 근데 그 7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마지막 기적이 바로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에 나와 있는 그 기사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 안에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한 게 하나 그 표현하고 계신데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속에 담아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11장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쁜 시작은 아닙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한 병자가 있는데 하고 그와 관계된 인물과 지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의 신빙성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니까 신빙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달까 봐 성경 기자인 요한이 꼼꼼하게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임을 또 실제 존재했던 지명 속에 살았던 사람임을 이렇게 지금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의 이제 오빠가 되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름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저도 이제 김영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에도 뜻이 있고 여러분마다 한 분 한 분 이름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속에서 결국 이 나사로가 죽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장면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이 자매가 오빠인 나사로의 그 병환의 소식, 아주 이 명제경과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의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는지 그 시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본문을 좀 제가 읽어볼 텐데요. 3절부터 여러분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얼마를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매가 있었어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가정에 빈번히 방문하셨던 것으로 우리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사랑하시고 특별히 뭐라 그럴까요? 애정, 그러니까 사랑하셨던 그 가정에 아주 큰 우환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셨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했습니까? 예, 즉각적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집을 향하셨어요, 오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시고 예, 이제 일어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향해 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그 마르다, 마리아가 만나는데 오라비가 죽은 지 이미 나흘입니다.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려 왔던,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계신 곳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려 왔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걸렸던 시간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꼭 하루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로 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하루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되돌아가시는데,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데 걸렸던 시간이 하루입니다. 근데 주님이 중간에 며칠을 머무셨다 그랬죠? 이틀을 머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산수를 잘 하실 테니까 그게 총 합치면 4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채비를 딱 챙겨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중한 병에 들었습니다. 주님 꼭 와주십시오라는 소식을 막 전하려고 떠나자마자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악의를 가지고 혹은 고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물고 나흘째 되던 해에 나흘째 되던 때에 이제 그 베다니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요 구약의 요 당시에 살았던 그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런 그 속설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무덤 언저리에 떠돈다는 속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4일이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심지어 이따가는 친구라고 명명하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당도하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지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일이라는 시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쉬운 시간이었을까요?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네,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실존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실질적인 그리고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좀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점점 더 드물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상황과 조건의 변화보다도 내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 자체의 때가 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여기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서로 우리가 탐탁치 않아도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서로 더디 응답하셔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적절한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4절의 기록과 같은 시점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봐주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딱 보면 이렇게 한글로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죽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죽을 병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위기가 이 질병이라는 가장 그리고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결정적인 위기가 그 자체로 끝나질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원래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무겁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강단에 있을 때랑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계실 때랑 중량감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 계실 때의 중량감이 더 무겁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겁고 존귀한 분이신가가 딱 드러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그런 병이, 그럴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실제로 이 사건은 나사로의 부활로 결론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먼저 품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 더디 응답하시고 때로 나에게 좀 소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결국 이 사람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또 하나의 결론, 또 하나의 열매를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외우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시편 37편의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불의와 악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풀어낸 시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꼭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악과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태도와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첫 번째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악과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너희가 선한 일을 할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손해보고 피해보고 참고 인내하는 삶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무엇을?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이란 뜻입니다. Faithfulness.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먹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그의 성실하심에 있다 하실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대목인데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호칭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조금 건너뛰어서 11장 11절부터 11절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자 여기 보면 나사로인데 그냥 나사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혹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실명이 거론될 때 아주 놀랍게도 두 가지 면에서 그 양분되는 인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름값 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름값 하는 인생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과 같은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셨기 때문에 과연 그는 그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의로운 자로 이제 역임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값 하는 인생을 살게 됐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인데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그 삭개오, 이게 자카이라는 말인데요. 자카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의로운 자로서, 정결한 자로서 전혀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 너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을 풀었으면 내가 오늘 너와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때 삭개오가 비로소 진정으로 의로운 자로서 또 정결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이란, 예수라는 말의 그 이름의 의미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아내셨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 제가 한두 번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 제 이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 이름이 김영윤이거든요. 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중성적인 이름이 좀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어릴 때 제 옆반에 영윤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 뭐 이렇게 막 그때는 뭐 이게 뭐 그 사소한 것도 이렇게 막 좀 마음에 좀 다가오고 그랬던 것 같아서 그냥 이름이 좀 싫었어요. 여자애가 이름을 쓰니까 내가 꼭 여자애 같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이제 30살 이후에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이렇게 가정이 건강해지고 하면서 정말로 이 이름을 귀히 여기게 됐어요. 제 이름의 뜻은 김영윤, 영광스러운 맏아들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이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저마다의 의미가 있고 아주 좋은 가치들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이름값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하기로는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의 이름값을 하는 여러분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해가 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다. 근데 이 친구라는 표현은요, 사실 이제 한글로는 친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친구는 이 친구 하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실 친구가 되기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이 기꺼이 나사로를 친구로 명명하신다는데 중요한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상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근데 사랑하시는 자, 친구, 이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친구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이 필로스라고 해요. 필로스. 사랑하는 자, 친애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헬라 말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총 5번 나옵니다. 찾아보면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지칭돼서 여기에만 사용됩니다. 나머지 4번은 그냥 좀 추상적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한 인물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나의 친구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 용례를 사용하시는 것은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사로와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데 죽을 병이 든 자, 그래서 실제로 죽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자, 찾아가셔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자, 그래서 그 죽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자, 다시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된 자. 이건 나사로의 이야기거든요. 꼭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친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명칭,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진 호칭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사로 속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다시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을 때는 살아있으나 죽었던 자였어요. 왜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와 똑같은 삶을 지금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중한 병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인 죽음에 원래 복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그냥 끝까지, 인생 속에서 끝까지 이어가면 그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동시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향유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 자신을 긍정할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친절히 대할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비슷한,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 비슷한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우리 친구 영윤이가, 우리 친구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쓰이는 아주 특별한 본문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자, 여기가 세 번에 걸쳐서 친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개선이 계속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해내시고 오늘 2000년이 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주종 관계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친구가 되는 것. 근데 이 친구의 가장 결정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결정적인 어떤 그 친구라는 말이 묘사하고 있는, 친구라는 말이 드러내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구는 친구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의 생각을 압니다. 가까우니까. 그 두 번째는 사랑으로 묶여 있는 관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먼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순종해 가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꽁꽁 닫아 걸었던 그들의 문들을 딱 뚫어내시고 주님이 들어가신 후에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나의 친구로서, 예수의 친구로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좀 넘어가서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으로 좀 넘어가기 원합니다. 자, 32절이에요. 좀 많이 점프를 합니다. 32절. 32절에 이제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인데요.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요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세요. 딱 두 번 등장해요. 아주 드물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뒤에 보면 이런 맥락을 해석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친구와 같은 나사로가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리고 가까이 올수록 베다니에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또 예수님과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았던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지 않겠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러면서 이제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그 장례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갔다 그래요. 짧게는. 뭐 그거보다 요즘은 훨씬 더 간소하게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7일 정도 보통 장례,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울어줬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를 짐작해 보건대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죽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장례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람들이 뜨문뜨문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면서 함께 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통곡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선생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실 33절과 38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성경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비통하다라는 표현을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그죠? 아우 나 완전 비통해. 뭐 이런 말 요즘엔 전혀 안 쓰죠. 뭐 슬퍼 아주 괴로워. 막 아주 은어로 미치겠어.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주님이 대단히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놀라운 어근이 하나 숨어 있는데 분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슬프고 안타까운. 그래서 심지어 주님도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도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 죽었는데 왜 분노를 하죠? 왜 분노를 할까요? 왜 분노의 마음을 주님이 가지셨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으로 대변되는 사탄의 세력, 그리고 사탄의 영역과 대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분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하게 분노하시고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 지배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나사로를 위시한 모든 인간들로 인하여서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 유쾌한 예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분노와 아주 불쌍한 마음을 한 사건에서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보고서 정말 한국이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인데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미국 LA 지역에서 있었던 일로 알고 있어요. 한 여성이 가판대에서 어떤 상점에서 뭔가 이렇게 그 상점 주인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근데 한 남성이 그 뒤로 오더니 여성한테 뭘 물어요. 근데 그 물음의 이야기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당신 한국 사람이냐라고 물었대요. 그 물은 남성도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그 이 남성이 근데 갑자기 가던 길로 다시 가더니 한 몇 초 안 지나서 몇십 초 안 지나서 되돌아오더니 갑자기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이 여성을 그냥 내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1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24차례 가격을 했대요. 여성이라는 한국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두 가지 느낌이 함께 드시죠. 한편으로는 확 분노가 치밉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여성에 대해서 아주 아주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함께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꼭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셨던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인간을 종삼아서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한 분노를 느끼시면서 동시에 그 아래서 고달파하고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감정을 함께 느끼셨던 거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유사한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같은 이렇게 흠 많고 죄 많은 탕자와 같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 담아 기도해 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영성 집회 때 한 번씩 우리 목사들이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덜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요즘에도 이제 그분 가끔 보면 이렇게 지나치다가 눈인사를 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성함을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한번 기도를 하려고 벌써 꽤 된 일입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기도를 하려고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방석을 딱 앞에 놓고 있는데 한 저보다는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남성분께서 얼굴이 좀 하얀 피부여서 제가 좀 그게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두 가지 감정. 어떤 분노의 감정과 함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들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첫 줄이에요. 회사 생활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 제목이 쓰여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에서 직속 상사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꾸 나가라고 종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직장 상사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네 번째가 읽는데 진짜 너무 괴로워. 자기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붙들고 한 10분 정도 기도했어요. 같이 눈물콧물 다 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 안에 물론 제가 그 특정인, 그 상사라는 특정인을 지칭해서 분노를 느낀 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그 모든 악습들. 왜 인간은 서로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부터도 그렇잖아요. 우리부터도 그렇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압제하고 누르고, 다른 누군가를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조작하고 이용해 먹는 방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가장으로서. 그러면서 이 40대, 한창 때 그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 가장의 감정이 저한테 막 들어오면서 울지 않을 수 없더라.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 바로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애매하고 그 모든 말도 안 되고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을 수 없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굴레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거룩한 분노와 함께 여러분을 향한 극도의 긍휼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갈 때,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또 이 세상의 불의하고 부조리한 그런 악습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는요, 온전히 기독론적 윤리 때문입니다. 기독론적 윤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한자 음어거든요,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기리사도교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근데 그 두 개를 빼서 기독교라고 이제 명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고 행동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가 우리의 윤리적인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누군가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거는요, 휴머니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행동해 주셨기 때문에, 종되었던 우리를 친구로 격상시키시고 그 친구에게 끝없는 사랑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모든 윤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윤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딱 한 절인데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모든 진리를 압축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는 관용은요, 놀라운 단어인데,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관용이라는 건 보통 여러분 어떤 개념입니까? 강자가 약자의 실수나 연약함을 너그러이 보아주는 거죠. 그렇죠? 관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뭔가 힘과 권력과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약자, 자기에게 실수했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보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 그러니까 우리의 한글에서는, 한글권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치사와 동사, 어근이 이게 합쳐진 동사인데, 그러니까 두 개념이 합쳐진 건데요, 강자가 약자의 입장으로 내려와서 둘이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강자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마땅히 종으로 섬겨야 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고 섬기시는 종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의 관용, 너희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너희의 관용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4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막 오늘 그 내러티브 이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나사로 이야기를 3일교회 와서 딱 한 번 설교 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날은 잊지 못할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2015년 4월 5일에 설교되었던 본문입니다. 송태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거든요. 그때가 부활주일이었는데 그 부활주일 어간의 한 주간, 고난주간을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 기적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고난주간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에 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이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죠. 제가 그때 3층에서 안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목사님 목청이 좀 크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딱 하는데 주님이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저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으로 다시금 저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배 끝나면 교육자들 왜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는데 제가 그날은 도저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동굴과 같았던, 죽음과 같았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후회와 절망과 그리고 나락의 그 구렁텅이에서 주님이 저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끝에 제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확 경험이 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이 제 마음판에 팍팍 박히면서 제가 예배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교육자 안내도 못하고 펑펑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표현은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셨다는 대목입니다. 죽은 자야 나오라, 시체야 일어나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 어떤 데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굳이 실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표현하셨던 그 표현의 이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절망과 추악함들을 털어내고 모든 후회와 좌절들을 토해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산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신 것이죠.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사로 안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저마다의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는 특별한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마다의 그 차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별한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임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죽음의 문, 사망의 문, 고통의 문, 고난의 문, 실패의 문, 후회의 문, 아픔과 상처의 모든 문들을 뚫어내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대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큰 소리로 제가 그 대목에 집중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시작해서 큰 음성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끝을 아십니까?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도 보면 3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 앞절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어떤 음성이요? 큰 음성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때 그 큰 음성과 헬라어로 정확히 같습니다. 제가 헬라말로 읽어드릴게요. 푸호네이스 메갈레이스라고 씁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축약하고 축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죄와 악과 사탄의 세력으로 어그러졌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결론 중간 어디쯤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큰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게 하시고 앞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때로 이 세상에서 눈물이 있더라도 곡하는 일이 있더라도, 고통스러운 날이 오더라도 예수의 친구처럼, 예수의 친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또 하나의 나사로처럼, 또 한 명의 예수의 친구처럼 살아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붙들고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래서 우리로 다시 한번 살아있게 하신, 그래서 살 수 있게 하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언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토해내고 새로운 삶으로서의 그 여정을 시작하였습니까? 그 은혜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지금 그 모든 어깨 위에 짊어진 짐, 고난 속에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독대하고, 그 주님과 다시 한번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흠뻑 누리고 일어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죽었던 잠에서 깨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사로와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려